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육간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세벨과 아합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가뭄을 통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은 과연 이세벨보다 강한가라는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벽 앞에 때론 이세벨 같은 존재, 환경을 느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예배하고 저 문을 나서지만 세상에 널려있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과 욕심, 야심과 탐욕이 또 다른 이세벨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의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침체기, 또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믿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존재의 방황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깨우려 하시지만 그가 한 대답은 고작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만을 강조합니다. 그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오직 나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열심히 유별하였다는 것은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열심히 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이세벨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나의 생명.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한다. 지금 계속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목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국 결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 결과는 이 정도 나와야 한다. 철저히 자신의 의의를 담보로 한 하나님과의 거래이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수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사엘은요, 다메섹 왕 베나닷 2세의 신하입니다. 후에 베나닷 2세가 병에 들지만 이때는 아직 건강했어요. 왕이 이미 있는데 신하가 왕이 되도록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만약에 베나닷 2세가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다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엘리야는 죽음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 역시도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있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이 있는데 그때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를 기름을 붓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후 역시도 왕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반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사엘도 그렇고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 소식을 아합과 이세벨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엘리야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도망자 신세인데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또 다른 어떤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엘리야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아직 자신은 건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계자를 누구에게 세우라고 합니까? 엘리야 자신에게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사입니다. 여러분이 좀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장님에게 오셔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뭐죠?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아 그러냐 그러면 다른 간사 알아서 세우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너 다음에 후계자를 너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 후계자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그 명령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말고 몇 명을 남기시겠다고 하십니까? 7천명입니다. 여러분, 이 7천은요, 단순히 수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7과 1000에 곱한 수, 곧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를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말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7천명이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엘리야야 너밖에 없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괜찮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물을 주셨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호렙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꼭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이미 준비되었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 그런 명령을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 아프게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이 신하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순종했는데 성경 기자가 생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에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순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엘리사 때 이 하사엘과 예후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때는 이 내용이 없어진 것을 생략되는 것으로 봤을 땐 엘리야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에 고정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봅니다. 그는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볼까요? 열두 결의소는요 열두 마리가 아니라 24마리입니다 그 광야에요 큰 소 24마리가요 쫙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사가 그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엘리사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은 어떻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적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엘리야의 소개는 그냥 디셉 사람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그냥 한 사람. 자신은 좀 처량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소를 몰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옷을 던진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직위를 그만둔다, 은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위가 승계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게 승계된다. 옷을 이제 벗어서 입혀주거나 옷을 주면 나의 직위가 벗어지고 그만두고 이 사람에게 이 직위가 승계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진 행위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을 다시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죠? 옷을 던져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쓰인 방법입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옷을 벗는다, 그래서 옷을 준다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옷을 벗어 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특별한 그 권위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중대한 방법을 간소화하여 옷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엘리야에게는 남아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반항과 거역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퉁명스러워 보이는 엘리야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는 재산과 부모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좀 부담스러운 제자지 않습니까? 퉁명스러운 스승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엘리사의 모습. 실제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듭니다. 그림자와 같이 딱 붙어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부유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엘리사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엘리야의 그 옷 하나 던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고 수종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엘리사를 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계자라면 이후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역사의 그늘 속에 이제 감춰지고 엘리사가 바로 등장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며 자신의 직분을 승계하고 내려놓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탈취한 아합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철저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로 전하고 실제로 후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이 빼앗은 대가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엘리야가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쓰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열왕기 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 왕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이 병이 날지 안 날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 이 아시아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아시아 왕은 죽게 되어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지만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부탁할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부탁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겐 갑절로 있게 하소서. 이 부탁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 부탁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려가시는 것을 보는 것도 그렇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드리는 엘리야의 겸손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신앙 체계, 그 신념 자체가 완전 와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도 그냥 대충 자신의 생각에 맞게 바꿔서 지키기도 하고 생략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괘씸한 엘리야를 붙잡고 결국엔 엘리야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에 우리는 주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답은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전한 엘리야의 행동을 봤을 때 분명 엘리사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의 변화, 그 관계를 통한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었다 합니다. 수종들었다는 이 말의 원어는요, 샤라트예요. 샤라트는요, 완전히 딱 붙은 거예요. 딱 붙어서 정말 그림자 이상으로 딱 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다. 그때도 쓰인 단어가 샤라트입니다.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겠다 라는 마음으로 완전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스승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승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좀 부담스러운 그 제자가 여러분 옆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찰싹 붙어서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다 적습니다. 만약에요? 다 적어요. 우리 스승은 뭘 했다, 뭘 드셨다, 뭐 하셨다, 화장실은 언제 가셨다. 만약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스승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자신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전에 이런 제자가 없을 때는 계속 후임이라고 하네요. 군대에서는 후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자가 없으면요. 사실 그냥 막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의 원망도 하고요. 그냥 뭐 내 의에 맞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바르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막 이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이런 제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이 차분함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참 많이 결정됩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은 많이 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비록 목사라는 부끄럽지만 목사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뵈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거의 아드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목사이지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대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위가 그 사람의 어떤 위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참 많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아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호는 정확하게 지켜야지. 막 아침에 새벽 예배 막 오다 보면요 막 달려야 되거든요. 아 1분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신호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들까요? 아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아이가 있을 때와 아이가 없을 때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막 너무 이제 이 슬픔이 막 복받쳐 올라와도 자식들이 있으면 눈물을 보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꾹 참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존재도 전 이와 동일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많은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지 하고 갈멜산의 전투를 본인 스스로가 대결 신청을 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론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엘리사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엘리사를 왜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죄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요, 책임지세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좀 이쁜 토기일 수도 있고요, 좀 안 이쁜 토기일 수도 있어요. 좀 큰 그릇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한 이 종잣 그릇일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만들어진 거는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미 빚으시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악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과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바르게 변화되잖아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때로는 아, 저 사람 정말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나의 엘리사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엘리사인 것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 이룰 어떤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맞게 결정했던 그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낙심과 낭망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